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있는데요. 갤럽이 2001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의 83%가 천국을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7%만이 그 천국을 믿는다고 응답을 하여서 약 16% 정도가 하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은 59%로 조사가 됐는데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모든 조사 답변들이 역대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 이 작년 세대보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약 20% 이상 더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죠. 젊은 세대들의 이 세속화와 탈기독교화가 더 빠르고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여론조사 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단어를 들으시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느낌이 들고 또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가장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요즘 청년들과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문자 그대로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누리고 살다가 천천히 들어갈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영화나 이 드라마 등 이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 이 풍요로운 세대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못된 이해와 왜곡된 이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천국을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앞장, 22장의 앞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바다도 사라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천국, 이 하늘나라와 새롭게 회복된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일치되는 나라이죠.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왜곡된 생각과 오해를,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새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죄로 인하여 이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리고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되는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는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소망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잘못된 생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긴박감이 없이 살아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게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만약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이 현재의 삶과 그곳이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일상을 살아갈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정의부터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이 왕의 절대적인 힘이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나라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라의 세 요소 중에 국민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적으로 한국인, 한민족이죠. 하지만 한국인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국인이지만 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제정한 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을 국적법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도 국적법,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격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이 자격 요건은 이기는 자입니다. 무엇을 이기는 사람들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긴, 죄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영광으로 둘러싸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사방에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아무 때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닌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영토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죄의 썩어짐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새 번역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4절 5장 4절 새 번역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토, 즉 하나님의 다스림,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옥이 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일까요? 지옥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됩니다.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하여도, 교회 안에 있다 하여도 그곳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디즈니 월드나 5성급 호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급 음식이 나오고 마치 내가 왕처럼 대접받고 누리는 곳이 아니죠. 빛나는 흰 옷을 입고 마치 새하얀 날개가 이렇게 펼쳐지고 또 머리에는 황금빛 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메고 달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마치 천국을 진귀한 보물들, 금과 온갖 수정들과 이 수정들로 만들어진 이 휘황찬란한 곳으로 묘사를 했지만 이것은 메타포, 비유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보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웅장하거나 화려한 건물 혹은 그 경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모습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겉모습보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 본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이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인데 우리들의 이 상상을 초월하니 실감이 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 심한 독감에 걸려서 정말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아픔이 없다니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감기에도 저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거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혹은 예정된 이 죽음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세 요소 중에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야 투 데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바실레야인데요, 이 바실레야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이 국가 개념과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를 원문의 뜻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왕국.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저는 이 통치하다, 레인과 다스리다, 룰, 어쩌면 이 동일한 의미일 것 같은 이 두 동사를 함께 사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동사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영국이라는 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은 후에 찰스 3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영국 국민은 찰스 3세를 자신들의 영국의 군주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찰스 3세는 왕으로서 영국을 레인, 통치하지만 룰,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영국을 룰, 다스리는 사람들은 총리와 의원 내각들입니다. 총리와 의원 내각들이 나라에 법을 만들고 또 나라를 경영하는 그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죠. 총리와 의원 내각은 영국을 룰, 다스리고 찰스 3세는 왕으로 영국을 레인, 통치합니다. 이 차이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이 모든 만물의 위대한 군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모든 피조물들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경영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전지전능한 이 절대 군주가 군림만 할 수도 있는데 사랑으로 세심하게 자신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비이고 은혜 아닙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심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주 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집으로 초대해서 직접 요리도 해주고 또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쁨과 보람을 느끼죠. 제가 게인스빌에 사는데 제 요리를 먹어본 청년들은 이 게인스빌 맛집 중에 한 곳을 저희 집으로 저장해 놓았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저는 요잘목, 요리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여야 하는데 요리를 잘하는 목사예요. 제 요리를 맛보려면 먼저 레저베이션,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벌써 올해 연말까지 모든 예약이 다 꽉 찼습니다. 저는 요잘목, 요리를 잘하는 목사이죠. 갑자기 왜 제가 제 자랑을 지금 하는 것일까요?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알려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열망한다면 그것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기대와 열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저와 성도님들의 이 세밀한 일상까지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 새 번역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의 중심 원리로 작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의 주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